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 새벽 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또 모니터 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뵐 때마다 많은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하면서 이 단에 씁니다. 또이 단에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요한복음 차례에 따라서 오늘 3장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3장은 이제 우리가 토요일, 물론 토요 성경 이제 예배가 있고 또 주일이 있지만 앞에 우리 토요일, 주일날 예배를 새벽에 만나지 않았다 보니까 앞에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소론이 길겠지만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장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 염두에 둬야만 오늘 3장의 본문의 내용을 좀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은 좀 쉽게 얘기하면 사건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시간 순서가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기술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바로 인물들의 대화, 행동, 또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선명한 복음의 설명을 위해서 좀 대조되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빛과 어둠, 뭐 생명과 죽음, 뭐 진리와 거짓,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게 돼 위의 것, 하늘의 것, 아래 것, 땅의 것, 이렇게 좀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제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앞에 이제 우리가 포함된 본문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대화가 나와요. 니고데모의 대화.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부터 나지 않냐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위의 것을 강조를 하시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이 조금 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로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대화, 이 본문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시간, 장소의 배경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부터 25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이제 요한복음 3장의 전체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를 이제 오늘 저자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쭉 설명을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22절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은 어떤 거 중심이라고 써요? 시간 중심이 아니라 사건 중심의 기술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오늘 그 후에라는 거는 시간이 흐른 후에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건을 이어가는 연결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한번 써놓으세요. 2장 12절. 거기도 그 후에라는 뜻이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똑같이 사건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사건이 연결이 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여러분, 그 전에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도 어디예요? 유대 땅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 땅으로 갔다는 거는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유대의 어느 한적한 시골에 가셔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논은 아람어로 우물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물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마 물줄기 중심으로 가면서 세례 사역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3절 통화에서 세례 요한 역시도 세례를 베풀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좀 중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말했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이 내용의 사실인 즉슨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예,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진행했던, 제자들이 진행했던 세례사역이 그 어떤 사역보다 초기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사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그래서 이런 공간 복음에 공간적인 이제 공적 사역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러한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럼 제가 좀 말이 빠른데요. 마음이 좀 급해요. 앞에 내용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뒷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좀 마음이 좀 급한 마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대화 가운데 누가 밝히 드러날까요? 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이제 점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5절 30절까지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 감정, 내면이 어떨까라는 것을 좀 이렇게 머리에 좀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제가 한번 2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요한의 제자가 누구와 한 유대교 분파에 있는 한 사람과 정결 예식, 이 세례 예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변론이,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는 명예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르는 스승의 명예가 곧 나의 명예와 동일시되는,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사회가 바로 그 당시 사회였죠. 그런데 지금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떠한 사람과 같이 언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쟁은 우리가 조금 고쾌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가 맞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맞냐 이 논쟁이 아니라 유대교 정결 예식에 의해서 계속 역사가 흐르면서 발전되어 온 이 정결 예식과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사역이 어떠한 좀 차이점,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 논쟁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변론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우 격앙되고 좀 화가 나 있는 상태겠죠. 분노가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26절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상황이? 예전에는 우리 스승 대신 세례 요한에게 오셔 세례를 받고 베풀었던 그런 어떠한 세력, 규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세례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지금 한 유대교 분파 있는 사람과 이미 언쟁도 했겠다.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떠한 세력이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뺨이 뜬 것 같은 어떠한 그러한 좀 마음의 허탈감도 있고 여러 가지 화난 상황이 처해 있는 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어떻게요? 다 그에게로 가둬이다 이렇게 다 그에게로. 여러분 여기에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감정이 어땠는지 여러분 드러나죠?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뭐 분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 스승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님, 당신이 증거하던 이 사람들, 이 제자도 예수란 분의 이름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란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당신이 증언했던 그 사람한테 다 갑니다. 하면서 어떤 분냄과 화냄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은 제자들의 반응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야,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속이 상한다. 속이 좀 마음이 짜다.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례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더군다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노와 환행과 푸념이 섞인 제자들과 극명하게 반대대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고 말해요. 여기에 더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의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와 극명하게 반대되는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반응을 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극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대답 가운데 평안과 화평 또한 기쁨이 충만한 대답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대답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30절부터 좀 역순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부터 27절까지 30절에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그 누구도 아무것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앞서 준비하는 분이 어디에서 오신 분이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자 어떠한 반응을 하냐면요. 27절 내가 말한 바 나는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자신의 소명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사명 소명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가 명확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을 때 나의 소명에 눈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어떠한 역할에 비유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29절을 읽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 신랑의 친구, 그 당시 신랑의 친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웨딩 플래너 아십니까? 웨딩 플래너? 이제 결혼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기에 앞서서 뭐 혼수, 뭐 결혼식, 결혼 프로그램 뭐 결혼 순서, 결혼식장에서 그들이 만나서 결혼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또 결혼할 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해 줍니까? 바로 신랑의 친구 역할이 이와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자신의 역할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신랑의 친구 역할에 비유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세례 요한이 그냥 자신을 많은 것들 중에 신랑의 친구의 역할에 비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눈뜬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앞서 행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바로 준비했던 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62장 4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준비함으로 그의 소명을 준비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신을 신랑의 친구처럼 내가 기뻐한 자라라고 비유했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땅의 것, 아래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위의 것, 하나님의 아래 것으로 자신을 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제자들이 규모를 얘기하고 숫자를 얘기하고 세력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며 자신이 앞에서 준비하고 이후에 오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충성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떵떵거리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과시하며 살 수 있는 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오늘 3장의 결론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해 가십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32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한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요.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은 그의 증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통영선교, 장흥 목포선교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열매 없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전할 때 땅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가 33절에 나와요. 우리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세 번역. 자,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증받은 자니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증언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어지냐?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여기 조금 안타까운 이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34절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이 가르, 이 접속사가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접속사를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34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수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이 땅 가운데 유대교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반문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 내가 모태에 들어가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청계산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터득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이치를 터득했어도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리 과학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3절에 놀라운 것도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자, 그의 증언,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천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누구의 말씀이 참되다는 게 확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예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드니라.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누가 참되시는 것이 인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이 인쳐졌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즉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눈 떠져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땅의 아래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믿고 있었는가를 철저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3장에서 계속 얘기되는 것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그의 증언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인식하진 않지만 하늘의 공기를 내뿜고 들여마심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늘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아니 내 평생 주님, 내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평생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땅의 것, 아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하늘의 것, 위로부터 나신 예수님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